오늘 주보 설교 제목을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가서 내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려달라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이 되는 1장 18절서부터 32절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그 얘기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미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알지 않냐고? 자연을 보라고. 네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알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시는가? 한마디로 내어버려 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계속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쳤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저들의 추하고 악하고 정직하지 못한 본능으로 살도록 내어버려 뒀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저주의 삶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첫째, 24절을 보시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합니다. 혼전의 몸을 더럽히고 혼인 후에도 혼의 종사로 몸을 더럽히게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26절을 보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합니다. 순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원적으로 깨는 동성연애의 더러운 삶을 살게 하셔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셋째, 28절을 보시면 저희를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합니다. 그 이외에 기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의 삶,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시기와 살인과 분쟁 등등의 삶을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받은 저주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부정한 남녀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동성애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살인과 다른 불의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은 아직 남아있지만 오늘날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모든 비극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려두셨기 때문이라고, 우리 마음의 정욕에,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의 상실한 마음에 내어 깔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의 눈이 뜨인 사람들은 주위에서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비극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근원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이것이 1장 18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에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마 다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떤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의롭게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서부터 16절에서 바울이 다루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몇 번 읽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의로운지, 어떻게 심판하실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행한대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행한대로 심판하신다고.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각자가 받은 법대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각자가 받은 법대로 심판하신다. 먼저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지만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는 누가 보아도 죄인인 자들,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세리들, 이런 자들을 늘 정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도 기도하면서도 세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는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다른 불경건한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물론 누구든지 핑계치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이건 아니건 경건한 유대인이건 아니건 핑계를 대지 못한다고.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 너희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왜?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나는 남에게 간음한다고 정죄하면서 내가 간음하고 남에게 살인한다고 정죄하면서 내가 살인하고 남에게 도적질한다고 정죄하면서 네가 도적질하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남을 판단할 때 사실은 너는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너희 유대인들도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반문합니다. 3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느냐.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너도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냐고 4절에서 묻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풍성한 관용과 인내를 베푸시는 것은 너를 멸하시지 않고 계속 인내하시는 것은 너를 회개하기 위한 것인데 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멸시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회를 줬으면은 이제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다만 네 고집과 완고함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자는 심판날에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고 알고 있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너희가 남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진리의 잣대로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구분치 않고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합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가 받아 마땅한 바에 따라서 보응한다고 합니다. 신약에 오면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갚으신다고 하는가? 7절과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시고 8절, 9절을 보시면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과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축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벌과 저주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는 유대인, 헬라인 상관하지 않고 모두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상을 주실 때에도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이 모두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봐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너희에게 율법이 있다고 특별히 특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를 때려도 먼저 유대인을 때리시고 상을 주셔도 유대인을 먼저 주시는 이유는 단순하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이 특별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6절서부터 11절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 헬라인을 구별하시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각자 받은 법대로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율법이 있어야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데 따라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겠냐고. 그렇게 심판하는 게 공정하냐고.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12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너희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도 또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심판을 하신다는 말인가? 14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합니다. 이방인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행한 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15절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누가 증거가 된다고 하느냐? 그들에게 양심이 율법의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들이 스스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한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들은 죄된 생각이라고 정죄하고 또 어떤 생각들은 죄가 아니라고 변호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마음에 새겨진 그 양심의 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말로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건 아니면은 양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법이건 그 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2절서부터 16절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는 큰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뽑은 것입니다. 오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말 성경과 NIV 성경을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오 사람아 합니다. 탄식하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오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들어야 되는 큰 음성이 그 음성이고 그 다음 기억해야 되는 새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너희는 믿는 진리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너희가 행한 삶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너희가 받은 법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큰 음성과 그 다음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하려면은 믿는 진리대로 살으라고, 그리고 행하는 삶을 보이라고, 그리고 받은 법대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수천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원문에서 읽은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붙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잘 모르고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함이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는 자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 죄로 아담과 이브가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 아버지께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노아의 아들 함은 그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가나안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고라, 단 한 번 반역했는데 그 죄 때문에 고라와 그 일행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밑에 무침을 받는 그러한 비극을 맞았습니다. 모세가 단 한 번 분노했는데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단 한 번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첫 번째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간 단 한 번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죄로 자신과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 단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단 한 번 땅 판 값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즉사함을 당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끝까지 찾아내리라. 이 2년, 3년 전에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묵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리 뛴다 그러고 저리 뛴다 그러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기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많은 유대인들과 같이 남을 판단하는 진리와 자신을 판단하는 진리가 다릅니다. 시종일관하지 않고 많은 경우 위선적입니다. 다윗 왕이 그런 것을 잘 합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뻔뻔하게 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부자는 소와 양이 심히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손님이 찾아오자 자신의 그 많은 소와 양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이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대노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 너는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첩도를 많이 들 수 있는데 왜 남의 너의 충장의 아내를 갖다가 취하냐고.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라. 네가 사용하는 그 잣대로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을 빼려고 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남을 비난하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좋다 하면 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들보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신다면 나는 벌써 산산조각이 나야 됐습니다. 남의 작은 죄를 보려고 하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남을 정죄하던 이 손가락이 점점 돌기 시작해서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누가 믿음이 성숙한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진리의 잣대로 내 자신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할 때 관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잣대로 내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일 큰 죄가 뭐냐? 위선의 죄입니다. 신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위선의 죄입니다.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화 있을진저 7번 완벽하게 저주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외식하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7번이나 외식한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알고 믿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너 자신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우리에게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을 잘 압니다. 행하는 삶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멸시를 받습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맞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경은 또한 시종일관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행위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곧 파멸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은 거짓 교사들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한 사람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여기 행위에 따라 받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옥을 의미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상급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선을 많이 행했으면 많은 상급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은 상급이 없을 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얘기지만은 심판 얘기를 하실 때는 이것은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궤변을 빕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적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것이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천당과 지옥의 문제라는 것은 그 문맥을 보면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얘기는 천당과 지옥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행함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두 말씀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부분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두 부분이 있는데 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두 부분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나의 삶의 현실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행위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말씀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하시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큰 진리, 더 많은 진리 배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그대로 행하는 삶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그런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반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그 이후의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것에다가 더해서 신약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율법이건 주님께서 주신 상위법이건 성령의 법이건 그 법에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 자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을 보면 성경 전체를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늘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삶 살지를 않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하나하나 이뤄가기 시작하고 모든 죄로부터 하나하나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오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설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까. 다수 가운데서 마음의 위로를 찾습니다. 아예 뻔뻔한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빼앗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인과 강도와 같은 큰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 큰 사람들끼리 서로 동의해서 혼전동거하고 혼외 정사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야단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단 한 번에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싸그리 죽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삶을 계속 삽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교회로 갑니다. 지금 자신을 사랑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듣기 싫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의사가 암을 발견하고 당신한테 암이 있다고, 아프지만 도려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나 싫다고 그러고 딴 데로 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불타고 있는 집에서 너 그러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 불타서 죽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건 안 들어와 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66권이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이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삶대로 심판하시고 또 주신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편파적인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잘 받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양심이 딱딱하게 돼갖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와 용서와 인내를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0%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예 하고 온전하게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은 날로 의로워지는 성화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8명 빼놓고는 전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롯과 그 두 딸 이외에는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은 진리와 행위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진리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다음에 주님의 모든 성경 66권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살기에 이전에 불완전했던 불가능했던 우리 율법들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